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가 궤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발표하면서도 앞으로 며칠 내에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미군이 동맹국들과의 합리적인 철수를 위해 9월에도 아프간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군이 아프간 전쟁 발발 20년 만에 군사 거점인 바그람 공군기지를 아프간 정부에 넘겨줬다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미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이 최근 아프간 수도 카불의 바그람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고위 관계자도 미군과 나토군들이 모두 바그람 공군기지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기준으로 수일 내에 미군의 철군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9.11 테러 20주기인 올해 9월 11일까지 미군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군할 경우 내전을 촉발할 수 있다고 미군 지휘부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 군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브리핑에서 중국의 불안정한 군비 경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이 119개의 대륙간 단도미사일 ICBM용 장납고를 건설하고 있다는 전날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보도는 중화인민국의 핵무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 유통업체 네 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보도해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수사는 강제 노동을 포함해 신장 지역 위구르 소수민족 처우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4개 업체는 일본 패스트리 리테일링 산하 유노클로 프랑스와 스페인 브랜드 자라를 소유한 인디텍스, 프랑스의 SMCP, 미국 신발 브랜드 스케쳐스입니다. 앞서 부정부패 감시 비정부기구 셰르파 등은 지난 4월 이들 기업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면서 이들을 고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캄보디아 주둔을 우려해 현지 군사합격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1일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출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군사협력이 중단된 이후 이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전통적인 양국의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축소해 미군 군사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캄보디아 학생들은 학부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캄보디아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를 올 회계연도 적자가 2년 연속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미국의 2021 회계연도 재정 적자에 관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13.4%에 해당하는 규모로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와 관련해 중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일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쌓아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방역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형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서가 발표됐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함경남도는 오전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등은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또다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로 19년 연속 인신매매와 관련해 최하 등급을 받은 북한에서는 국가 차원의 각종 인신매매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 국무부의 2021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또다시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됐습니다. 국무부는 이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퇴치의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한다고 해도 북한은 이와 관련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3등급 국가로 남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2003년 처음 3등급을 받은 이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평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관리를 포함한 인신매매범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신매매 범죄의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에서 12만 명의 주민들이 수감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정식 기소와 유죄 판결, 선고 등 공정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을 포함해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은 가혹한 환경에서 장시간 벌목과 광산, 제조 혹은 농업 분야에 투입돼 강제노동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보고서는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의 위험성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학비를 내지 못하는 북한 내 여성 대학생들과 중국의 탈북 여성들이 이 같은 성매매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들이 군대식 조직에 몸담으며 10년 동안 장시간 노동과 경무에 시달린다는 점도 주요 인신매매의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문제에도 주목했습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중국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돼 강제 노동이나 고문, 낙태, 처형 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북한 당국이 중국에 억류돼 있는 200여 명의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인신매매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개최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한 BOE의 질문에 분명 북한에는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가 있지만 북송 문제는 미국이 중국 정부에 제기한 많은 사안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수년간 중국과 북한 모두에 대한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탈북자 혹은 그 외 다른 북한 국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로 인해 이들이 직면하게 될 노동과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 인권 유린 등과 같은 위험성을 언급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그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권고한다면서 탈북자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상황에서 인신매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내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신매매 감시 대상국을 지정하고 강력히 규탄해왔습니다.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지정된 나라들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은 인도주의나 무역과 관련되지 않은 미국 정부의 대외 지원에서 이들 나라들을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쿠바, 이란,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 17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신매매 근절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This crime is an affront to human rights. It's an affront to human dignity. We fight it. You fight it. Because it's the
인신매매 범죄는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 모두가 인신매매에 맞서는 건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신매매가 사회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국가로서 또 국제사회로서 인신매매가 어디에서 일어나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존스턴 인신매매 퇴치 감시국 국장 대행은 보고서 발표 뒤 별도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보고서는 이 핵심적인 인권과 법 집행, 국가안보 사안에 관해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This report reflects the U.S. government's commitment to global leadership on this key human rights, law enforcement, and national security.
존스턴 국장 대행은 이번 보고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안내하기 위한 주요한 외교적이고 진단적인 도구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북한 특유의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국제사회 차원의 압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은 1일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증진에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이날 자신이 작성한 새 보고서 북한의 인권, 유엔의 역할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mportant,
먼저 북한은 스스로 고립되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인권 문제가 미국의 적대 정책이나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엔 내 대다수 국가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고 호크 전 지부장은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외교관들도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거론하는 나라는 유럽 국가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호크 전 지부장은 12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에서 1980년부터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유엔 사이의 인권과 관련한 상호작용을 집중 조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언어는 깊은 우려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라는 목소리에 협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틈새를 열었다고 호크 전 지부장은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2014년 아동권리보장법을 개정한 것이나 2016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것 등을 예로 꼽았습니다. 따라서 유엔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게 되면 북한이 이런 틈새를 더 만들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대담에서 유엔이 북한인권 상황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간절하게 유엔 회원국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과 한국이 각각 한반도 전체와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유엔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따라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압박하는 것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의 움직임 때문에 북한이 인권과 관련해 5개 국제인권 조약에 서명했고 법률을 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들과 관련한 법률과 구금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부는 유엔 기구들은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약속과 조약을 이행하고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코엔 전 부차관부는 북한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갔을 때 유엔 상주 조정관과 인도주의 기구들이 법 개정을 통한 인권 증진을 위해 어느 정도까지 그 같은 제안의 이행을 시도할지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과 이란 등의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서가 발표됐습니다. 지침서는 북한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난달 29일 확산금융위험평가와 완화 지침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지침서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총회에서 논의한 뒤 최종본을 발표한 겁니다. 지침서는 각국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확산 금융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확산금융이란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금융활동으로 FATF는 정밀 금융제재 의무, 즉 TFS의 잠재적 위반, 미이행 또는 회피를 확산금융위험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특히 확산금융위험과 관련해 북한과 이란 관련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던컨 크로우포드 FATF 대변인은 지난달 총회 이후 이란과 북한이 모두 블랙리스트인 고위험 국가 명단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VOA에 설명했습니다.
Nothing has changed for those. They remain the same. Iran and North Korea remain on the high-risk jurisdictions list.
지침서는 북한 등이 불법 활동 추적을 더 어렵게 만드는 회피 전략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조선무역은행은 제재 대상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 지점을 내고 대량 살상 무기를 사들이기 위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위장회사를 개설하고 대리계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침서는 또 제재 대상이 오른 북한이나 이란의 기관 등의 특징적인 활동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점을 마련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는 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규제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도 지침서에 담겼습니다. 북한은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찾고 있고 가상화폐 시장이 새로운 자금 세탁 창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추적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기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한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탈취한 금액을 여러 나라를 거치며 무려 5천 번의 계좌이체를 통해 실제 경화로 출금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지침서는 특정 비금융 민간 영역은 언제든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의 확산 금융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이나 인물이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대리인을 두고 이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등과 같이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단체가 이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침서는 또 각 나라 상황에 따라 확산 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돈 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와 관련해 북한 등을 고위험 국가로 유지하기로 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최근 결정사항을 미 금융기관들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미국 금융기관들은 의무사항과 위험에 기반한 정책과 절차, 관행을 검토할 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성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지목한 고위험 국가와 관련해 금융기관들이 북한 또는 이란의 금융기관들을 위해 직간접적인 계좌 개설을 제한하고 금지하도록 한 미국의 광범위한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단속반의 규정은 이미 북한과 이란의 계좌 개설과 유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25일 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북한의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유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선박에 대한 불법 환적 등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 미 법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선박은 물론 제3국인 선박의 몰수로 법 집행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크리스천 포드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30일 향후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초까지 재직하며 대북 제재 위반에 따른 법 집행에 깊이 관여했던 포드 전 부차관보는 이날 미 해군 지휘참모대학이 해상 대북 제재 이행을 주제로 연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와이즈 어네스트 호 몰수 최종 판결로 미국 정부의 법 집행이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와 법무부는 적성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공표하면서 범죄 책임의 근거가 되는 귀책 사유 규명에서 더 나아가 법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향후 해상에서도 유사한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 묻는 VOA 질의에 포드 전 부차관보는 귀책 사유 규명과 강제 집행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사이버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FBI made it clear that FBI leadership if you thought that we were going to stop at the wise honest that's not the case.
그러면서 연방 수사국 FBI가 지난 5월 또 다른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인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공개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이는 앞으로 미국이 해상 영역에서도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발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 2019년 북한 석탄 2만 5천 톤을 불법 운송한 혐의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한 뒤 법원의 승인을 거쳐 매각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미 연방검찰은 2019년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북한 선박 세별호에 150만 달러 상당의 석유를 불법 환적하는 데 사용된 싱가포르인 소유 선박 커리저스 호에 대한 몰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경우 범죄자들이 미국의 금융망에 접속해 거래했다는 점이 미국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way to think of it is there's still a crime committed on U.S. soil because of the fact that they used deceptive practices to gain access to.
와이즈 어네스트 호가 미국 영토 밖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뉴욕의 금융망에 접속해 거래한 사실은 미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입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지금까지 북한 불법 환적 단속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묻는 질의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속도를 둔화시켰다는 2019년 미 국가정보 국장의 평가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불법 환적에 대한 제재 이행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북한을 돕는 외국 범죄자들의 위험 감소에 따른 보상 비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오히려 범죄를 더욱 부채질하는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측면 때문에 단순히 북한 국적의 선박을 압류하는 법적 절차만으로는 큰 변화를 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Not so confident that taking a North Korean vessel out of action would necessarily cause a massive readjustment in North Korea's.
따라서 미국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제3국의 선박의 몰수까지 단행할 때 향후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을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유엔 대북 해상 제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감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7개 나라가 일본을 거점으로 북한 선박 불법 환적 단속을 위한 군사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8년 P-3C 해상 초기기로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도미니카 선적 유조선과 북한 선박이 환적하는 장면을 포착하는 등 꾸준히 감시를 강화해왔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월간 활동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에서 2020년 3월까지 자위대 초계기에 의해 24건의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정황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말에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호가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국제적 단속은 귀책 사유 증거 수집에 초점을 맞춰왔고 실제 관련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나 근해에서 활동하는 불법 환적 선박에 대해서는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국 공군 전투기는 지난 2018년 10월 한반도 주변 상공에서 북한 선박을 감시하던 캐나다 해상 초계기의 근접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을 방조하고 있는 점을 줄곧 항의했지만 중국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데 그쳤습니다. 포드 전 부차관보는 이날 중국 영해 또는 근해에서 일어나는 불법 환적에 대한 단속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선 양국 간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의회도 새 예산안 확정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가 발표한 국방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한 군사력 증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하원 세출위의 국방 예산안에 담긴 자세한 내용 이조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원 세출위가 이번 국방 예산안이 적성국, 특히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지요.
네, 맞습니다. 세출위가 밝힌 이번 국방 예산안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예산 지원으로 중국에 맞서 민주주의를 증진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연합군사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영내 구상 프로그램에 최대 1,4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군사력 증대를 염두에 둔 조항들도 꽤 있군요.
네, 세출위는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해군의 신형 함대 8척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함대 지원 예산은 행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9억 1,500만 달러가 많은 235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의 경우 행정부는 한 척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세출위는 두 척을 지원하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세출위의 국방 예산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이군요.
네, 일부 세부 내용을 제외하면 행정부가 제출한 국방 예산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새 국방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국방 예산안은 중국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점증하는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해 약 210억 달러를 미사일 방어와 격퇴 역량에 투입하고 공군에 520억 달러, 해군과 지상군에 각각 340억 달러와 123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지역 군사력 증강을 위한 태평양 억지 구상에도 51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세출위가 책정한 공군의 F-35 전투기 관련 예산은 어떻습니까?
세출위는 85억 달러를 들여 F-35 전투기 85대를 추가 구입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규모와 동일한데요. 세출위는 또 미 해군의 주력 전투기인 FA-18E/F 슈퍼훈의 12대에 9억 7,7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예산안에 포함시켰습니다.
핵 관련 예산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해군이 제안한 잠수함과 함정에서 발사 가능한 신형 핵 순항미사일에 대한 예산이 세출위 법안에는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세출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맨 3의 개량 사업인 지상기반 핵 억제 전력 GBSD에 25억 달러, 장거리 정밀유도 공격무기인 핵무장 지대공 순항미사일에 5억 8,100만 달러를 배정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기타 핵 프로그램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네,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도 이 GBSD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았죠.
네, 미니맨3는 미국이 집중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데요. 미니맨3를 현대하기 위한 것이 GBSD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달 23일 하원 군사위의 국방예산안 심의청문회에서 GBSD 예산은 국방부의 우선순위에 계속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not recommend taking that money away and putting it elsewhere. The recapitalization of the entire triad to include the GBSD is critical to our nation.
GBSD를 포함하는 3축 체계의 재구성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GBSD 사업에 대한 지연 없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회와 행정부 국방예산안의 핵심 과제는 결국 중국인 듯한데 현재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밀리 의장은 지난달 17일 국방 예산안 심의를 위한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밝혔듯이 중국은 철저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수년간 계속될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이 오랜만에 직면한 최대 전략지정학적 도전이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윌 의장은 또 국방부의 이번 예산안은 현재보다 미래의 군 준비 태세에 더 치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 현대화에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에서 15년 후 중국의 위협과 같은 전례 없는 전략지정학적 국가안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절차는 사실상 이제 시작된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원의 경우 예산안은 세출을 거쳐 세치기로 보내져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이 수정안이 본회의로 보내져 의결되면 최종안이 마련됩니다. 동시에 상원에서도 하원과 유사한 의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후 상원과 하원이 합의한 단일안은 마지막으로 상하원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조은 기자와 함께 하원 세출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안 세부 내용과 의회의 예산안 의결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폴 라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2일 취임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사령관 이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미 75 유격연대장,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작전처장, 제4사단장, 18공정군단장, 또 이슬람국가 IS의 옛 이름인 IS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사령관 등을 역임한 특수전의 명장으로 직전엔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를 맡았습니다. 소령 시절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라카메라 사령관은 취임사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 기쁘다며 한국전쟁 포화 속 피로 맺어진 동맹은 70여 년간 한반도 평화와 안전의 기반이었으며 동맹을 강화하고 더 높은 고지로 전진시키기 위해 진정한 한팀 정신으로 함께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한 동맹은 동북아 지역 안전과 안보의 근간이라며 즉각 전투 준비 태세를 이끄는 Fight Tonight을 갖춘다는 건 전투 역량을 유지하면서 외교적 노력이 진행될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직무 태만을 이유로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책임 간부를 해임하면서 간부들에 대한 추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식량난 등 내부 위기가 깊어지는 가운데 대규모 문책 인사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당 결정과 국가 중대 과업을 태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책임 간부들을 해임하면서 간부 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 들어 공식 석상에서 경제 실패와 식량난 등 내부 어려움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간부들을 질책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권력의 최고위층인 정치국 상무위원까지 포함시킨 이번 해임 조치는 향후 대대적인 문책 인사를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의 일꾼들에 대한 자료가 통보됐고 법적, 당적으로 검토 조사하고 해당 대책에 대한 결정을 승인한 대목을 주목하면서 추가적인 인사 조치의 범위가 상당히 큰 규모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그다음에 비서, 국가 간부까지라는 얘기는 내각까지 손을 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규모의 문책 인사는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이게 심화조 사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이 혁명화 작업이나 하방이나 요 정도에 끝나느냐는 두고 봐야 되는데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일면 사설에서 지금이야말로 첨예하게 제기되는 경제 문제를 풀기 전에 간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며 간부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맡은 책무를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상의 경고 메시지를 실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이번 인사 조치를 일회성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간부 개인의 부정부패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관련한 돌발 사건이 본질적인 이유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간부들의 무능과 무책임 탓에 신종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또 간부 비리보다는 무능력과 직무 태만의 질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김 위원장의 인민대중 제일주의는 일반 주민은 너그럽게 포용하면서 간부들은 가혹하게 다루는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내부 사정이 힘들 때 내세웠던 구호라며 지금은 상부 권력층까지 포함한 간부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주문 강도가 한층 세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박사는 간부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무리한 주문이 문제라며 이 때문에 향후에도 간부들에 대한 문책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활기차 전환하면서 경제부정이 날아가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을 태공한 게 아니고 현실에서 도저히 하기 힘든 주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김정은과 조영원이 선두에 서서 이번 회의도 보면 조영원이가 막 간부들한테 삿대질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그 몰아붙이는 게 명분이 이게 왜 일이 조건이 좋은데 일을 안 한 애가 아니고 일이 이제 조건이 나쁜데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거든요.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도 간부들에 대한 이번 인사조치의 배경엔 북한 경제운용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북한이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하면서 북한 경제의 해묵은 문제로 지목됐던 군이나 국가보위성 등 특수기관의 본위주의 타파를 내세웠지만 역할 분담 문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제강화 정책 이후 김정은 체제가 공식화한 이후 특수기관의 본위주의, 각 힘 있는 기관들이 자기의 위임과 재량을 마음껏 행사해서 경제를 운영하는 이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것인데 그러자면 이 해당 기관들에서 이걸 운영해왔던 경제 행정 담당 일꾼들의 권한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간부들이 이른바 업무를 태공이 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갈등 내지는 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지금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대 위기라며 식량난 등 단기적 해법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에 둘러싸여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희생양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번 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승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여정이 연단에 서서 조영훈과 현송을 같이 비판을 하게 됐지만은 또 방청석에서까지 그렇게 토론 적극적으로 참여한 걸 보면은 그의 발언권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난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이나 아니면 위원으로까지 승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황일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실각설이 돌던 박태성 선전선동부장이 지난달 당 전원회의에 이어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김 부부장이 선전선동부장 자리에 올랐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매주 북한 관련 화제 소식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워싱턴의 북한 선교단체가 대북 지원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모색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저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 탈북했던 사람으로서 또다시 저 땅에 고난의 행군이 오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90년대에 북한이 겪었던 그 고난의 행군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지난 1997년 첫 탈북을 시도했던 김권능 목사. 탈북에 실패해 북송됐다 2001년 다시 북한을 탈출한 김 목사는 10년 뒤인 2012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인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김 목사는 한국 내 탈북민이 3만 5천 명에 이르고 150여 명의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했다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김 목사는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들어갈 수 없는 폐쇄된 나라가 북한이라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삶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제 그리고 또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물가가 폭등하는 그곳에서 오는 경제적 그 고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요즘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의 행군과 비슷한 그런 패턴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대에도 국가에서 식량은 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이 더욱 강력한 그 옥죄 수단을 사용했었거든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 주민들이 겪었던 극심한 가난과 통제, 북한 정권의 공포 정치가 재현될 수 있으며 20여 년 전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사태가 일어날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김 목사는 또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교육을 받지 못해 성인이 돼서도 글을 읽지 못하는 등 고난의 행군의 악영향은 지금도 여전하다며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국경 폐쇄로 탈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다며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목사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 당시 한국인 선교사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IMF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가정이 파괴되고 직장을 잃고 뭐 문을 닫고 정말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 북한 땅에 헐벗고 굶주리는 동족들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탈북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디아스포라 교회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그 눈물로 인해서 결국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했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김 목사는 성경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라고 가르친다며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이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의 설교는 지난 25일 워싱턴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워싱턴 북한선교회 설립 5주년 기념행사로 열린 통일선교연합 기도의 날을 맞아 진행됐습니다. 워싱턴 북한선교회는 설립 이후 매년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와 북한선교사 세계대회 학술 심포지엄, 기도회, 비무장지대 DMZ와 북중 접경지역 방문 등의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고 탈북민 선교사와 관련 전문가 등을 연결해 동기를 주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민 목회자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버지니아 인근 인터내셔널 갈보리 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100여 명이 모였고 한국과 캐나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회의로 참여했습니다. 행사에는 특히 미국의 기독교 민간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롭 로빈슨 이사장의 증언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쓰며 사진과 함께 북한의 활동을 소개한 로빈슨 이사장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이야기로 자신과 북한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1949년에서 우리 아버지가 Montreat, North Carolina에서 한국에 가서 선교사 일했습니다. 그런데 6.25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났었어요. 1954년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갈 때 저 침 이 통 안에 넣어서 그 통은 오래 한국에 있는데 several years ago I gave those containers to CFK. They are now in North Korea.
로빈슨 이사장은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으로 가져갔던 가방이 북한에 있다며 자신은 건축과 설계 전문가로 북한 선교에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이사장은 이날 황해도 사리원의 병원 설립 과정, 평양의 간염치료병원 내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평양의 국립폐결핵 표준 실험실 상황, 황주요양원, 황해에서 북한 의료진을 가르치는 호주 전문의 등 의료, 약품 공급, 교육, 용수 공급 장비, 전열 장비, 물탱크, 태양광 설비 설치, 또 농업 온실 조성 등 활동을 담은 사진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병원 내 실험실과 수술실을 개조하고 재건축한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는 북한의 의료 환경과 관련 지원이 가져온 변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물을 파고 정수 장치를 연결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방법을 통한 식수 공급 프로젝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수 공급 프로젝트는 정수 장치를 단 양동이 수천 개를 북한으로 보내 결핵 환자 집에 최소한 하나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로빈슨 이사장은 결핵과 간염 환자 치료병원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특히 한국을 통한 간염 예방 백신 지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유일하게 간염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빈슨 이사장에 따르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1995년 북한의 대홍수 복구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80여 차례 방북했고 지원 사업에 8,200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로빈슨 이사장은 또 북한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예기치 않은 사람이 나타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The North Koreans at one time asked us, could we help with hepatitis? And we didn't know what to do. But here in the U.S., we were thinking, where do we get somebody?
평양의 간염병원에서 일할 전문의가 필요했을 때 나서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호주의 전문의로부터 갑자기 연락을 받았던 일도 한 가지 사례라는 겁니다. 로빈슨 이사장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에 반응하며 그들과 우정을 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북한 선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대북 지원 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들의 북한 내 지원 물자 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북한 내 활동을 돕기 위해 마스크 700장을 전달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함경남도는 오전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북도는 오후부터 가끔 비가 내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 구름 많고 오후부터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에는 최저 21도, 낮에는 25도, 양덕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3도가 예상됩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구름 많고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유주 아침 21도, 낮 기온 27도, 부성 아침 19도, 낮에는 26도, 중강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 강계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31도, 희천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7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립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낮에는 26도, 개성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7도, 사리온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6도, 신계 아침에는 19도, 낮에는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강원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립니다. 장진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 23도, 함흥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4도, 해산 아침에는 14도, 낮에는 29도, 풍산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2도, 원산 아침에는 20도, 낮에는 23도, 평강 아침에는 17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함경북도, 양강도, 흐리고 오후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습니다. 삼지연 아침 기온 9도, 낮 기온 24도, 청진 아침에는 18도, 낮에는 22도, 선봉 아침에는 17도, 낮에는 21도, 성진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22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해상, 흐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2.5m, 먼 바다는 오후엔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해상,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가끔 비가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 서해 먼 바다는 오후에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7월 3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중동을 공식 순방하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1일간 전투를 벌이고 휴전했습니다. 이 교전으로 주로 팔레스타인 250여 명이 사망하고 가자지구의 많은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라말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해 1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3월에 발표한 지원과 합치면 지원 규모는 3억 6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는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으려면 일련의 문제와 도전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걸음은 가자지구의 커다란 인도적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 3,800만 달러를 새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 3,300만 달러는 유엔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사업 기구에 배정돼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구호 활동에 쓰여질 것입니다. 또 550만 달러는 가자 지구의 다른 인도주의 파트너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미 국무부는 의회와 협력해 7,500만 달러를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 발전과 경제 지원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지원은 지난 4월 7일 발표된 7,500만 달러와는 별도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모든 지원은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돕는 데 쓰여질 것이라며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절망과 비극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미국의 이익과 가치에 중요하다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경제 발전을 강화하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상호 이해와 안보 협력 그리고 사태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우방국들의 가치와 이해관계에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복구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안정과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프로그램과 활동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광로입니다.
미국은 샐러드볼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그렇게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나는 14살 때 무엇을 했나 생각해보니까 참 한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탐험가, 자 루이스와 클라크가 감행한
기업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오늘은 나이 78세에 그림 그리기를 시작해서 미국의 국민 화가로 추앙을 받게 된 모세스 할머니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가 궤도에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발표하면서도 앞으로 며칠 내에 완료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미군이 동맹국들과의 합리적인 철수를 위해 9월에도 아프간에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군이 아프간 전쟁 발발 20년 만에 군사 거점인 바그람 공군기지를 아프간 정부에 넘겨줬다는 보도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미 언론들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최근 아프간 수도 카불의 바그람 기지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군 고위 관계자도 미군과 나토군들이 모두 바그람 공군기지를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을 기준으로 수요일 내에 미군의 철군이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9.11 테러 20주기인 올해 9월 11일까지 미군이 아프간에서 완전히 떠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나토군이 아프간에서 완전 철군할 경우 내전을 촉발할 수 있다고 미군 지휘부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 군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를 브리핑에서 중국이 불안정한 군비 경쟁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중국이 119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용 정납고를 건설하고 있다는 전날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보도 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핵무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이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패션 유통업체 네 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를 보도해서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수사는 강제 노동을 포함해 신장 지역 위구르 소수민족 처우에 관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4개 업체는 일본 패스트 디테일링 산하 유니클로 프랑스와 스페인 브랜드 자라를 소유한 인디텍스, 프랑스의 SMCP, 미국 신발 브랜드 스케쳐스입니다. 앞서 부정부패 감시 비정부기구 셰르파 등은 지난 4월 이들 기업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된 면화를 사용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군의 캄보디아 주둔을 우려해 현지 군사학교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캄보디아 주재 미국 대사관이 이를 밝혔습니다. 미 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VOA에 출연해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서 군사협력이 중단된 이후 이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캄보디아가 전통적인 양국의 군사 분야에서 협력을 축소해 미군 군사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등록한 캄보디아 학생들은 학부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이 캄보디아 내 군사력 증강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3조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를 올 회계 연도 적자가 2년 연속 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의회 예산국은 미국의 2021 회계 연도 재정 적자에 관해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의 13.4%에 해당하는 규모로 1945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와 관련해 중대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일 지난 1년 반 동안 모든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며 힘들게 싸워온 우리의 방역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면서 방역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코로나 방역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7월 3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